마태복음 제3장 1절부터 12절은 요한의 회개의 전파를 기록하며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침례받으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올 때 천국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거절해야 하며 둘째,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선입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말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여 사람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에 관하여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이 계시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이 복음의 경륜의 시작이었습니까? 복음의 경륜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의 경륜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율법의 경륜을 끝마쳤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복음의 경륜이 요한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그가 전파한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경륜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복음의 경륜은 십자가 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율법의 경륜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하는 말의 근거로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경륜이 아닌 율법의 요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복음의 경륜의 시작입니다. 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두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에 나타남, 즉 그의 죽음의 때가 아닌 그의 사역의 시작의 때에 끝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율법의 경륜에 속했지만 그러나 그가 전파한 것은 율법의 경륜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주님의 화평의 복음의 선포는 요한이 전파한 침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7절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는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0절까지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시작이 침례자 요한의 전파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18절과 19절은 복음이 언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1절의 오늘날이라는 말은 복음의 경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복음의 경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이미 복음의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듣는 것은 복음의 경륜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주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펜버에 따르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5장 25절에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오나니라는 말은 율법의 경륜 후에 또 다른 경륜이 오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경륜의 시작에 관한 서로 다른 학파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음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둘째,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작되었다. 셋째,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넷째, 복음은 스데반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7장 56절에서 주님은 일어서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관점을 택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다섯째, 복음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 갔다. 여섯째, 복음은 에베소서로부터 시작했다. 이 학파의 주장은 복음은 비밀이 사도들에게 알려졌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와 만찬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므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정되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만 새 책들만을 관심하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어떠한 종류의 사역이었습니까? 요한은 거기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복음의 경륜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요한은 준비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한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킵니까? 스코필드는 천국을 메시아의 지상통치와 다윗의 보호자의 회복의 때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요한과 주님은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코필드 역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땅 위에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요한과 주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는 천국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주님의 치료하심에 관한 장이고 11장과 12장은 주님이 배척당하심을 다루며 13장은 왕국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 왕국으로 이동되었고 따라서 비밀의 왕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절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들이 와서 그분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면 그때 주님은 통치하셨을 것이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메시아의 왕국이라면 십자가는 단지 어떤 예기치 못했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방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기꺼이 영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세우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관계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년 왕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천국이며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믿는 이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왕국은 주님의 유대인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천국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말합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천국과 관련해서 최초로 언급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릴 것이며 그것은 회개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왕국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3장 3절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요한이 말한 것으로서 물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둘째, 그것은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직된 실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셋째,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요구합니다. 넷째, 누구든지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섯째, 침례받는 것은 오시는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섯째,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의 시작에 그분은 사람들을 성령 안에 침내주시며 천국의 마지막에 그분은 사람들을 불로써 침내주실 것입니다. 천국과 메시아의 왕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천국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계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천국과 관련된 진리가 구약에는 없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13장 35절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은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때 이전에는 아무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은 발람이나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미래시를 뿌림으로써 시작되어 추수로서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 18절의 이 반성은 이 부분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가리킵니다. 19절은 천국의 열쇠를 언급합니다. 여기서의 열쇠는 원어에 보면 열쇠들로서 복수이며 그것들은 문들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열쇠들은 오순절날과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들을 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와 천국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오순절날 있었습니다. 천국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반면 교회는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지위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지위인 반면 천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천국은 사람과 관련되며 교회는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훈련과 관계가 있으며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과 관계됩니다. 천국은 책임에 관한 것이며 교회는 지위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본성 면에서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이 전파한 주님에 관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것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것과 장래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서 스가랴의 예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요한 이후에 전파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은 의의 길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언급된 평강의 길과는 대조적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침례받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는 대조적인데 주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을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십니다. 헬라어에서 회개함은 후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죄인의 위치에 서도록 만듭니다. 후회는 자백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죄들을 자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받으라고 권했을 때 그는 사실상 그들이 죽고 부활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었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왕국이라는 말을 오직 한 번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주님이 왕이 되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떠오르는 태양이며 신랑이며 어린 양이며 사람들을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사람들을 성령으로 침례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행해진 침례는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14절이 교회를 언급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이후에는 14절의 교회 이후를 의미하며 장막은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며 백성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있기 전에는 메시아의 왕국, 즉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역시 동일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볼로는 이것에 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첫 번째 부분, 즉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이미 인정하신 것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죽으심 전에 복음을 전파했을 뿐이지 사실 그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도 요한이 전파한 것은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요한의 사역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의 무리는 회개했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주님의 사역의 중점은 요한의 사역의 중점과는 다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광야를 그의 집으로 삼고 도시를 그의 여관으로 삼았지만 주님은 도시를 그분의 집으로 삼고 광야를 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울게 하기 위해 왔지만 주님은 사람들로 춤추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먼저는 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춤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그가 상중에 배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음악을 준비하십니다. 요한이 서 있는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먼저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하늘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왜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들의 왕국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사탄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국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왕국만이 땅의 왕국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비록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였지만 그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선지자 중 가장 큰 자였지만 그는 그의 위대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어째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의 인용문이 마태복음 3장 3절보다 더 깁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으므로 유대인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것은 이방인과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메시지의 초점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과 의복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러한 종류의 침례는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언급된 침례는 구약의 씻음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침례는 개인적인 행동이었으며 또한 자백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6절을 공개적으로 죄들을 자백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은 자칭 근본적인 교리의 신봉자들이었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결국은 같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칭 근본주의자들은 신조만을 믿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은 마치 현대주의자들이 행한 것처럼 교회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들은 낡았을 뿐 아니라 또한 죽어 있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유산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천국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만 회개에 의해서 그들은 천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는 그의 행위가 회개에 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구절은 세 종류의 침례를 언급합니다.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여기서 불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접속사 관은 연결된 두 용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불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앞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또 다른 무리는 주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그들을 분리시킬 수 없었지만 성령과 불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사람들을 밀과 쭉정이로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불같은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에 대한 언급은 중복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불이 세 차례 언급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불이 지옥의 불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불이 지옥의 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의 시작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침례주시고 천국의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사람들을 불로 침례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유대의 타작마당은 다른 보통 땅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을 밟아 떨기 위하여 소를 사용했습니다. 타작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키를 사용해서 쭉정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곡간은 들판이 아닌 집 근처에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추수를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주로 휴거를 가리키고 때로는 부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주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에서는 주님의 침례의 기록이 있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요한이 피하려 했음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인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므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심판의 물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인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죄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바로 그때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십자가와 부활의 위치에 서셨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분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땅 위에서의 역사가 죽음과 부활의 위치 안에서 수행되어졌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미리 상징적으로 침례 받으셨습니다. 한 면에서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구속의 방면입니다. 다른 한 면에서 주님의 모든 역사가 죽음과 부활의 위치에서 수행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역사의 원칙입니다. 자아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의지, 능력, 영광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죽음의 위치에 놓여져야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침례가 수침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천국과 일치됩니다. 일단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의 의미가 다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이 열리게 했습니다. 하늘은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사실이므로 그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의 원칙이므로 또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비둘기를 언급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째 온유함과 둘째 한 번에 다만 한 가지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 위에 내려와 그분으로 하여금 일생토록 다만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능력을 주심을 가리킵니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진실로 죽음과 부활의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주님이 의를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